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 페르시아, 또 멀리 인도까지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었죠. 오죽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탄식했다는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병에 걸려서 그만 33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노라.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서 두 손이 보이도록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별거 없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1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2020년 맞이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하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달력이 달랑 두 장만 남았습니다. 금년은 특히 코로나19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10월 달력장을 떼면서 새삼스레 세월 무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엄벙덤벙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문득 모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70, 80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남은 인생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이지요. 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게는 그 순간이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혹은 아주 멀고 먼 훗날에 겨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잖아? 난 아직 건강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게 되니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가장 불확실하죠. 그래서 죽음은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까닭에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죽음에 몰두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인생의 마지막을 유념하자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마라톤은 어떻게 하지요? 순간순간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결승점을 생각합니다. 얼마 남았지? 거기까지 어떻게 달려가면 좋겠지? 또 결승점에 도달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면 좋겠지? 뭐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당도했을 때 허무하지 않고 뿌듯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가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그렇죠?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면 얼마나 허전하겠는가. 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것에 붙잡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질 세상 것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무해지는 인생.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남겼구나. 그 뿌듯한 마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사라지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럴 때 뜻이겠죠. 둘째는 우주 만물 가운데 영장인 인간을 가리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고 구원하셨다. 그때 세상은 바로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인간을 두셨지만 범죄함으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이 세 가지 용례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바로 세 번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악 세상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병립할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은 상극관계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어서 16절에 증거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악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갖는 욕망,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과하는 과도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식욕, 또 성욕,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 등 세속적인 향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소유하고 즐기려는 과도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즉 허영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망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또 즐거워 보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17절 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지나가되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도 사라진다. 또 그 과도한 욕망도 사라진다. 영어 성경 보면 지나간다. 이 사라진다는 말을 pass away로 번역을 했어요. 감이 딱 잡히죠. 휙 하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여러 인물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장 열심히 추구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 그 사람 훌륭한 왕 아니야?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속의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명예, 또 재물, 그리고 향락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궁에는 은이 없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금 이상이니까. 재물이 엄청났죠? 처첩은 1,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세상의 온갖 향락을 다 즐겨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 심경을 토로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서 말씀이죠. 그중에 1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욕망은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울 수 없다. 잠시 즐거운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보면 참만족이 없음을 발견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재물이 두 배, 세 배 늘어가면 행복감도 두 배, 세 배 계속 되든가요? 오히려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 얼마나 쉽게 사그러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달려있는 꽃은 더 쉽게 시들어 떨어지죠. 육체는 풀과 같다.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 풀에 달린 꽃은 영광, 즉 인생이 부귀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쉽게 시들어가고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무십일홍 그러잖아요.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십일을 못 간다. 인생의 부귀영화 별거 아니다.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곤불 10년, 요즘은 깎여서 곤불 5년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져도 잠시 후에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부상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계를 모르고 별 생각 없이 그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가치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휙 지나가고 다 사라졌네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염세적으로 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공중에 떠서 고고하게 이슬이나 먹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안다.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 육신의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있어야 되는 거 안다. 공급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어로 need라 그러지요. 탐욕을 가지 말라. 탐욕은 영어로 greed. 그러니까 하나님은 need를 채워주시지 greed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 그게 너희들이 집중할 거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니드는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것도 차고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삶을 가리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 세상의 욕망 다 휙휙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령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 너무너무 많죠.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수행해야 되지만 총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고 또 가장 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느라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육체도 장차 부활하고 그 모든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바라는 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큰 뜻을 이루었습니까? 확인해 볼 수 있죠.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닥쳐와도 그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으며 영혼이 썩지 않고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라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부디 그 진리를 재확인하며 영원히 남는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위대한 계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 여러 계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계명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라.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을 예비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약속한 천국의 영원한 상을 증거했죠.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터전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천국에. 바로 천국의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유언적 명령을 주셨어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위대한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지상명령,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선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 세계 산지에 있는 여러 종족들, 선교학자들이 2만 4천 종족,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제자로 세워라, 가르쳐서 그러면 그들도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음의 릴레이를 경주하라고 명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혼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듣기 위해서 누군가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그 과정 이어지고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명령을 받은 열두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무수한 사람들. 그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순간은 바로 뭡니까? 이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한 선교사들 가운데 여성 선교사인 조세핀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소천한 지 금년으로 100주년이 되어서 교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교육 선교 그리고 또 의료 선교를 한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짠합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었어요. 근데 일찍이 남편도 두 아이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인생 무상.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결단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자. 그래서 처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곳에 열심히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낯선 나라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사는 열악한 땅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이 많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그곳에 옮겨서 선교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는 흔쾌하게 순종하고 그 당시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여성들을 위해서 집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로 배와 학당을 열지요. 바로 배화, 여고와 배화 여대의 전신이죠. 그리고 자교교회, 종교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의료선교도 실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던 도중에 발병을 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열악했겠습니까? 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발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차 미국으로 갔는데 치료 도중에 갑자기 그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해서 조선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그 땅에 묻히겠소. 치료 중인데 주변에서 얼마나 말려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확고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고 그는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입국 후에 안타깝게도 4개월 만에 그는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양화진 외국인 묘원의 안장이 됐죠. 자, 그분의 인생을 쭉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어때요? 애처롭죠? 안쓰럽죠? 야, 일찍이 한창 결혼생활 재미있을 때 남편을 잃고 두 아이도 잃고 혼자가 되고 그 고난,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다 사라지는 거구나. 어차피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바로 그분에게는 선교사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은 다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또 영원히 그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그대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스타를 박수치며 환호하지만 진짜 스타는 천국의 스타다.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천국의 스타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뜻은 이미 성취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셋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은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겨준 세상의 재화들을 투자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드려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재화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운 이후까지 과도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욕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라질 것들을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것을 위해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 써도요 시간은 휙휙휙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잘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안 쓰는 것도 문제예요. 안 쓰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남아있나요? 그것이 줄줄 새죠? 썩어지죠? 또 오남용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멀지 않은 잠원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기사에 그 기사가 나서 그 내용을 보고 참 어처구니 없다. 요즘에도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싶습니다. 2층 집에 화재가 났어요. 진화된 후에 그 집주인이 할머니, 어르신인데 집수리를 인테리어업자에게 맡겼어요. 뭐 일일이 간섭할 수 없으시니까 그냥 잘해보라고. 그래서 집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업자가 인부들과 함께 이제 뭐 불에 탄 게 많으니까 그냥 싹 뜯는 거죠. 그래서 뜯는 과정 속에서 방바닥을 뜯어서 걷어내려고 하는데 그 방바닥 밑에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얕고 길쭉한 그런 상자가 방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놀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80년대 신문지로 쌓여져 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금괴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 할머니에게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견물생심. 그 업자는 인부들과 함께 어떡할까? 의논할 거리가 아닌데 의논합니다. 그러다가 결론 일단 하나씩 챙기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금화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또 욕심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 업자가 내연녀와 아마 동거 중이었나 봐요. 그거를 입을 못 다물고 내연녀에게 노출을 했고 그런데 또 둘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혼자 챙겨서 도망갑니다. 설마 인부들 자기네들도 하나씩 챙겼는데 신고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흥청망청 쓰는 가운데 이 내연녀가 약을 놨던 거죠. 그래서 인부들과 함께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흥신소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집주인에게 얘기하든지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지혜롭게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꼬리가 잡혀서 그 업자가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3분지는 다 써버린 거예요. 남은 3분의 1만 그 집주인 어르신에게 전달됐지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칫 잘못 다루면 독이 되는구나. 또 무용지물이 되고 썩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결국은 사라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천국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시간이나 물질을 잘못 다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안 써도 사라지고 물질은 안 써도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선용되면 좋겠지만 자칫 오용남용 또 새버리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아쉬운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영원히 남는 것으로 세상의 재화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고 선용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지식, 재능,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느 재미 교포 의사분의 가족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분은 젊은 날 그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의료 봉사해야지,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의료 선교해야지, 복음 전파.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한가해지면 하자. 근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는 또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몇 년 좀 일찍 은퇴해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루다가 세월이 휙 갔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은 인생 후회를 안고 살다가 인생을 아쉬움 속에 마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야 정말 아쉽다. 그 좋은 재능과 지식과 전문성으로 의료봉사라고 의료선교를 했으면 자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마음만 생각만 하고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4일간 성교축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며 국리를 하던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미전도종족 성교대회를 얼마 전 개최하겠고 우리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한 분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또 강의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 병행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온 세계 미전도 종족 남은 미전도 종족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전도 개척 선교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4,800 종족이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나 혼자 못하지만 교회와 더불어 또 우리 교회 혼자 못하지만 여러 교회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만 못하지만 세계교회가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할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마감을 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남은 세상의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들백교회 리고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인생에도 적용되지요. 위대한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그것은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죠. 그리고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죠. 그것에 위대한 헌신, Great Commitment를 하는 교회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바지요. 암조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저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사라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더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이제 관심의 방향을 옮겨 집중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위대한 인생 살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이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고 남아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재화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